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연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보여준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남북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한국 정부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올린 일정을 통해 비확산 의제로 한 북한 문제를 오전에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과도정부와 중국이 미국 무인기의 아프간 영공 침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탈레반 과도정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의 무인기들이 아프간의 신성한 영공을 침범함으로써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에 합의한 모든 국제적 권리와 법, 노력들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과도정부가 이날 거론한 합의는 지난해 2월 미국과 체결한 평화협정인 도하 합의를 말합니다. 탈레반 과도정부는 이어 모든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특히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아프간을 국제적 권리와 법, 약속에 따라 취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아프간 내 미군 무인기의 활동을 비난하며 미국은 아프간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을 진실되게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지를 다른 나라들에 관철하기 위한 악의적 군사 개입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아프간 영공 내 미국 무인기 전개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법적 의무에도 구속받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수뇌부들은 지난해 2월 미국이 탈레반과 맺은 평화협정인 도하 합의가 아프간 정부 붕괴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맥킨지 중부사령부는 어제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군 철수 시한을 정한 도하 합의가 아프간 정부와 군대에 매우 위험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며 도하 합의는 탈레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이 합의로 탈레반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중단되면서 이슬람 조직들이 입지를 강화하고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공세적 작전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며 아프간 정부군은 일주일 단위로 전사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체결한 도하 합의는 미군 철수 시한과 함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탈레반이 적극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탈레반과 미군 철수 시한에 합의한 것이 아프간 정부에 매우 큰 심리적 충격을 가했다며 시한 날짜는 아프간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모든 지원을 끝난다는 점을 예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 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국민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감소와 홍역과 설사병 사례 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둔화됐고 소아마비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는 과거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2,300곳 이상의 보건시설 가운데 17%만이 완전 운영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3분의 2는 필수 의약품이 고갈된 상태라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최근 발사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북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는 오전까지, 황해도와 함경도는 밤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14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0.5에서 1.0m 사이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한 게 없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다음 달 초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향후 관계 회복 여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이틀째인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보여준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 정책으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 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며 대미 전략적 구상 집행을 위한 전술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과 관련해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 권리이며 우리식 존립과 발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건설 목표 관철을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더불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행동에 대한 이중기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적대시 정책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중적인 태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첨단 무기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걸 쏘겠다라는 건데 자신들은 그걸 쏠 테니까 한미가 그걸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특히 한국은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럼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냐면 북한은 그런 탄도미사일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한국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남북한은 앞서 지난 7월 13개월 만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지만 북한은 2주 만인 지난달 10일 미한 연합훈련 진행을 이유로 또다시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한국 정부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도를 넘는 무력 증강, 동맹 군사활동을 벌이며 한반도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한 충돌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다음 달 초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정 당 부부장의 두 건의 담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김 위원장의 발언 등 일련의 움직임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교착상태 해소의 첫 걸음으로 통신연락선 복원을 원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29일 북한에 공식 제안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부터 협의할 것이며 이후 북한이 생각하는 의제 우선순위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협의하며 논의할 의제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통신연락선 복원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정세 드라이브를 사회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의지가 실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 김정은이 한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지를 갖고 아마 이 정세 전환의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한국 정부가 유감 표명 수준의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우호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향후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한 언급은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게 하면서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기준 철회하고 적대정책 전선에서 이탈해서 우리들 말 털어라. 그러면 당신들이 그리도 원하는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뭐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런 의지를 김정은이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대미, 대남 메시지를 종합해볼 때 한국을 활용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전략 도발을 자제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국제관계의 신냉전 구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미 전술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협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현 상태를 타개하겠다. 그러니 한국이 대북정책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서 적정한 역할을 해라라는 얘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대미협상 창구였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국무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대미, 대남 총책임자 역할을 했던 김 부부장의 위상을 공식화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위상은 이제 확실히 김 위원장이 최선희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야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죠. 국무위원이라는 공식적인 조직 틀 안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김 위원장의 대외적인 발언이나 행보나 이런 것들은 발언할 수 있는 이제 정확한 타이틀을 갖게 된 거니까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이제 이 국무위원회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박정춘 당 비서, 오수용 당 비서, 리영길 국방상, 장정남 사회안전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할 수 있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북한의 최근 발사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북 외교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별도 행사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국제안보 군축 차관은 29일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킨스 차관은 스위스의 민간단체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최신 시험 발사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과 외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시험 발사들에 더해 북한이 다시 대화하자고 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최근 발사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미 얘기했듯이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장기적 전략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2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새로운 시험 발사와 대화 재개 여부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deterring North Korea from its longer-term strategic objectives, the absolutel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unaccepta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북한의 장기 전략 목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런 공감대가 북한에 그들의 전략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사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정책 입안자가 아닌 정보 분석가 입장에서 이런 접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기 개발과 과시 목적, 대내외적 신호 보내기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을 자극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f you develop these capabilities, you have to demonstrate them, and the demonstration contributes to a deterrence. The diplomatic side, there's a factor in play there.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대량 살상 무기를 확대하고 증진해왔고 시험 발사를 통해 이런 능력을 과시하고 억지력을 강화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외부의 압력과 계속된 고립 때문에 무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발사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한계선을 시험하면서 북한 핵 개발이 필요하며 대북 제재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평화에 열려있지만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는 태도를 수년 동안 견지해왔다며 긴장 고조는 북한의 관심을 몰아주고 미한 동맹의 틈을 벌린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the North Koreans hate our exercises. Not because they feel our exercises are a threat, but they are a regular reminder, our training and our exercises that we have an alliance that is committed to deny.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싫어한다며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한 동맹을 정기적으로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지난 5년간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동맹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이 현재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 평화를 타진하는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expect this to more or less to continue until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And this accomplishes number of objectives for North Korea because first they get to probe to see if there's any kind of crack.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전략이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미한 동맹 사이에 틈을 벌리고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한 동맹에 균열을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Maybe that's what the North Koreans are now after with the South Koreans to really drive a wedge in the alliance by pushing this peace regime idea.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에 동조하면서 미한 동맹의 틈을 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차석자는 곧 퇴임할 한국 정부가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용해 북한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변국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을 위협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겸직하고 있는 성김 특별대표는 29일 자카르타 외신기자클럽이 주관한 화상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먼저 지난 28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se missile launches are a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re destabilizing to the region. They're a threat to countries around North Korea.
북한의 이런 발사는 UN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주변국들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영내 다른 나라와도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대표는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이 외교적 길을 계속 모색하는 미국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finding a diplomatic path to comple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은 굳건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길을 모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북한의 이런 미사일 활동이 우리의 결심을 약화하거나 변하게 하지 못한다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우리는 평양으로부터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의 많은 경로로 접촉했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고 곧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과 주요 파트너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한국, 일본 측과 통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30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더 상세한 대화를 나누고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have an opportunity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We know there are urgent needs in the DPRK.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적절한 지원 계획을 계속 모색하길 원하며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 협상의 노력의 일환이든 무엇이든 인도적 노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일정을 통해 비확산을 의제로 한 북한 문제를 오전에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북한 비확산 문제 논의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세 나라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어제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빠른 속도와 방향 조정 능력은 물론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리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빠른 속도와 조정성이 특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supersonic means it's going somewhere between Mach 1 and Mach 5 in terms of its speed.
베넷 연구원은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음속 1에서 5 사이인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 이상의 속도로 알려져 있다며 이미 북한은 일반적으로 음속 13으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극초음속 속도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는 만큼 극초음속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는 빠른 속도와 결합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very hard for U.S. forces Korea to deal with. Think about it. A Scud missile fired from North Korea.
속도가 음속 1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약 6분이 걸리지만 음속 5에서 6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같은 거리 비행에 약 1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1분이라는 시간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조종까지 가능하다면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음속 5 이상으로 비행했는지 또 조종이 가능했는지 등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다면서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really know based on its claims. It really takes intelligence analysis and so
미한일 정보당국이 군사위성과 다른 탐지체계로 해당 미사일을 발견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며 만약 그랬다는 전제하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은 소리보다 수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 전까지는 북한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활공체인지 여부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탄두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화질로는 알긴 어렵지만 MARV로 보이며 이는 극초음속 그리고 활공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RV는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두 부위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조종됩니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 엔진, 그리고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 비행체로 구성돼 정점 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아래 꼬리 날개 부분과 보조 엔진 부분이 화성 12형과 화성 14형과 비슷하다며 추진체의 형태가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론 미사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또 화성 12형이나 14형에 비해 짧은 거리인 200km만을 날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에 미사일은 화성 12형에 활공체가 얹혀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 소식을 전하며 앰플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 역시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앰플화는 액체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미사일의 연료 주입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발사를 가능케 합니다. 루이스 소장은 앰플화는 러시아가 미사일에 사용하는 용어라면서 공장에서 용기에 연료를 주입한 뒤 부대로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공장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다면 북한 군부대는 미 공군이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야전에서 시간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장에서 주입된 미사일용 용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발사 단계에서부터 앰플화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탄두 부위에서만 앰플화 방식을 이용해 최종 단계 때 탄두 부분에 대한 조종을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s that the fuel used for the whole flight or is it only the fuel used for the warhead portion?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주목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화성 8형으로 부르면서 전략 무기라고 했다며 이는 핵 역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탄두는 지름이 약 6인치, 15cm인 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핵탄두는 크기가 꽤 컸다며 이를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앞서 공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first and foremost, it's following up on the Eighth Party Congress in January when they said that.
가장 주목되는 건 이번 발사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당대회에서 지시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주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 군사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역량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미국 언론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의 개발 역량에 주목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사실이면 동아시아 군사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시험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무기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영내 군사적 방정식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게 나는 특징이 있고 기존의 높은 고도에서 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겁니다. 방송은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실제 역량 확보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탠에는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라며 만일 북한이 역량을 실제 확보했다면 중대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역량 보유와 또 보유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추진하는 무기 프로그램 확장 사업의 진전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이자 군사적 이정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군사강국이 개발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라면서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 보다 유연하게 기동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핵탄두 운반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데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의 비행 테스트로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비 대부분이 노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런 점을 메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1월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무기 목록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직 초보 단계라는 한국 군당국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그렇다 해도 이번 발사는 북한이 요격하기 어려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고속 글라이더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데 더욱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북한 나의 주장을 전하면서 미국의 개발 단계 수준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 8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주 처음으로 공기흡입 무기체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는 8년 만에 첫 성공이었으며 러시아도 지난 7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국제해사기구는 29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언론 담당관은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통보받은 적이 있냐는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담당관은 관련 항행경보 발령을 위한 필요 조건은 해상인명안전조약과 세계항행경보시스템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미사일이 해상에 떨어질 경우 인근 선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발사 주체가 사전에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보를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의 강력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28일 VO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의 무례한 언동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와 침묵은 북한에 더 많은 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가 이어질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VOA에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행동과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추구를 규탄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된다면 미국 주도의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미국 동맹국들과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최근 북한이 보인 일련의 무력 시위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VOA에 김정은 정권은 최근 누가 봐도 명백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이어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 사실을 더욱 확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핵을 통한 북한의 호전성이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무기 실험을 재개한 직후 북한의 양보 요구에 동의해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핵을 통한 호전성이 결과를 달성한다고 말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장기 휴회기를 마치고 돌아온 미회의 관심은 최근 온통 마감 시한을 목전에 둔 예산안 처리와 아프간 사태, 중국 문제 등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와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등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자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일부 담화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 정책 실패의 사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바라스오 상원 의원은 28일 본회의 연설에서 아프간 철군 사태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이란 핵과 북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실패,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를 주장했습니다.
Mr. President, I come to the floor today to point out the failur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ies, and specifically, President.
바라스 의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아프간 철수 며칠 만에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은 후퇴하고 우리의 적들은 진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expanding uranium enrichment. And just days after America withdrew from Afghanistan, North Korea tested two ballistic missiles.
한편 의회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 임시의장인 공화당 척그레 슬리 상원 의원은 지난 23일 북한을 주제로 한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The bigger problem is that other objections seem designed to minimize and paper over violations.
그레슬리 위원은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비 활동 방해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최소화하고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당초 지지했던 대북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거의 확인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제멋대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서방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입니다.
As good as confirmed. By suspicions that China has been helping North Korea.
그레슬리 의원은 북한을 도와 서방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근시안적이라며 핵으로 무장한 불안정한 북한을 옆집에 두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등 핵무기 중대를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 핵시설로 즉시 복귀할 것이라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을 하면서 핵무기 증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의 인터뷰 프로그램 하드토크에 출연해 IAEA 사찰단이 지난 2009년 북한에서 추방됐지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have clear signs that the nuclear weapon program in the DPRK is running full steam ahead. They are enriching uranium again. They are separating plutonium. So there is an effort that seems to be ongoing to increase the nuclear arsenal.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IAEA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다시 우라늄을 농축하고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달 열린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성명 등에서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재가동과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작업과 일치하는 정황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지만 핵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고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면서 이란과 함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is is why I'm so concerned about Iran and other cases. In the case of the DPRK, they didn't have nuclear weapons. Diplomacy failed, and now they are a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육자회담이나 미북 협상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면 즉시 북한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며 IAEA는 그럴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에 가해진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데 외국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들을 이용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무기 운반을 직접 관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해외 파견 외교관들을 이용해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게 해외 공간에 파견된 북한 정부 관리들이며 여기에는 행정이나 기술 부문 직원들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 산하 국제위기 및 안보랜드센터의 킹 멜로리 국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외국으로 사업망을 확대하고 그런 나라들과 안보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계약이나 해외 사업들을 협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내 공관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아시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북한 공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해외 북한 공간은 불법 활동의 근거지가 돼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접수하고 배포하며 수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해외에 있는 어떤 북한 공간이라도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으면 그런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국제기구에 파견되거나 취직한 자국민들도 비슷한 목적에 활용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제재 회피에 외교관들을 활용한 사례로 잠비아 주재 외교관들이 북한의 외화벌이 거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스 MKP의 명의로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꼽았습니다. 2018년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MKP가 북한의 주요 합작회사의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금융기관, 정찰총국,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과 연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사례로는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쿠바로 무기가 운반되는 과정을 관리하고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 승무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고 유엔 조사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최대 해운 회사인 원양 해운 관리 회사의 대표자들이 북한 공관 내 외교관으로 이름을 동시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외교관들 중 일부가 북한으로 외화를 송금하려다가 현지에서 체포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하는데 능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행하는 제재 회피 행위는 달러나 위안화와 같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활동,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필수 원자재와 이중목적 또는 제약이 있는 기술을 사들이는 활동, 북한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숨기면서 이 물품들을 옮겨오는 밀수 활동, 그리고 북한의 소유권을 알리지 않고 외화와 귀금속, 보석을 옮기는 돈 세탁 활동 등 크게 네 가지라고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폴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돕는 중개자들이 있었다면서 이들이 북한의 네 가지 제재 회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개자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제대로 기소를 당하지 않아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국제인권단체들이 발표하는 북한 인권 관련 영문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이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최근 안토니오 구티어스 사무총장이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악화된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 종식을 촉구하는 구테우스 총장의 영문 보고서를 16쪽에 걸쳐 그대로 한국어로 옮긴 겁니다. 유엔은 지난해부터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사례가 최근 1, 2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홈페이지의 북한 세션을 보면 왼편에 유엔인권기구가 작성한 여러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의 영문과 한국어 번역본이 나란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홈페이지 언어를 아예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 페이지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등 유엔이 발표한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한국어 번역본이 14편 이상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권과 노동권 등 기본 권리를 자세히 담은 권리의 대가 등 각종 보고서와 유엔인권기구 관계자들이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북한 관련 토론서,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 최고대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기구들에 제출한 다양한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과 납북자, 탈북민 문제를 다룬 다큐영상, 유엔이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공청회 등 멀티미디어 자료, 법률 전문가들의 인권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이 작성한 인권 편람 등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런 한국어 번역 자료들은 대부분 지난 2년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기구에 강력히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인권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이 유엔에서 보고서들이 나오면은 좀 신속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빨리 배포를 해야지 그게 그 알려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뭐 압력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와줘야지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요청을 했었고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렇다. 한국 정부도 번역하지 않는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만든 유엔 문서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번역을 해서 내주는 것을 가장 이제 뭐 권위나 아니면 어떤 번역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기할 수도 있고 신뢰하고 이제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해달라 부탁을 했고 들어줘서 너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3, 4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사회 단체들이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요약 번역해 언론 등에 배포해야 했다며 이제 그런 수고가 덜어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뿐 아니라 민간 보고서와 미국 정부 보고서도 한국어로 번역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주기로 북한 인권 관련 한국어 번역본을 발표하던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8년부터 다수의 보고서나 영상, 짧은 성명을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별도로 만든 한국어판 북한 세션엔 북한의 성폭력 실상과 북한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를 다룬 보고서, 이 단체의 한국계인 윤니나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이 쓴 식량난, 탈북난민 강제송환, 북한 청년들의 강제노역 등 한국어로 번역된 글이 지난 6월 이후 3건 게재돼 있습니다. 또 영국의 인권단체 코리아 미래 이니셔티브도 2017년 설립 이후 북한 종교탄압 등 보고서와 영상을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 인권상황보고서, 국제인신매매보고서 등 다양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최근엔 대북제재 위반 제보 사이트에 한국어를 추가했습니다. 북한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 등 민간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USB에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와 영상을 담아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체인 대표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 같은 영어로 그냥 나왔으면 그걸 번역을 하고 뭐 편집을 하고 뭐 어쨌든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면 지금은 소모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전달할 수 있고.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세계인권선언 등의 번역본이 더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28일 BOA에 보낸 이메일 입장문과 최근 호주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 실상을 규명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북한에 계속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bringing the message of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to North Korea.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청년들은 자신이 사는 이 세상의 소식과 정보를 갈구하고 있다며 그런 정보를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한글 번역본이 단순한 정보 전달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전환과 남북 협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번역본을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게 북한으로 결국 그 흘러들어가는 정보이기도 하고 북한에서 외부 소식을 모을 때도 굉장히 그 뼈아프게 느끼고 또 그 민감도가 높아지게 돼 있고 또 북한과 접촉을 하는 이제 한국의 관료나 정치인들이 이런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의 그런 요구 또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북한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의 인권 문제를 점점 좀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번역 작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N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9월 30일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은 이날 포르쉐 스파이더 550을 몰고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 가던 중 과속 질주하다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193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숙모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만 세 번째 출연작 자이언트가 개봉되기도 전인 1955년 9월 30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사망 후 반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66년 9월 30일 81년 동안 영국의 보호 아래 있던 아프리카 남부의 베츠와날랜드가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 지역에서 이주해온 보호 사람들과 보츠와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보츠와나는 1885년 영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국은 1885년 4월 31일 베츠와날랜드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964년 베츠와날랜드는 영국의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자치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제안했고 1965년 수도를 가보로네로 이전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66년 9월 30일 베츠와날랜드는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보츠와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독립운동가 출신인 세레체 카마가 선출됩니다. 세레체 카마는 1980년 숨질 때까지 보츠와나를 통치합니다.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